비의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16일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은 법안의 완전 철폐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사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날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의 추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러나 법안의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2차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 철폐 여부에 대해서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철폐할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타이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피한 홍콩인의 타이완 인도를 위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9일 시위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콩 경찰은 또 지난 10일 홍콩 시민 수만 명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자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15일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해 고층 건물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시민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마네에서 발생한 두 척의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에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으며 이어서 미국 국방부가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13일 오후 4시 10분께 이란 혁명수비대 경비정이 피격당한 유조선에 접근해서 선체 붙은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을 촬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마네에서 피격된 유조선 두 척은 각각 노르웨이와 일본 해운회사에서 운영하는 선적으로서 선원 44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을 추구하진 않지만 사우디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6일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두 척의 유조선 피격 사건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겁니다. 사우디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항상 영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란에 있을 뿐 다른 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또 지난달 사우디의 송유관과 사우디 남부 민간 공항이 공격받은 사건의 배후에도 이란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가 16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달 초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중단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인상 조치된 품목은 아몬드와 사과 등 모두 28개 제품입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일반 특혜 관세 제도 대상 120여 개국 중에서 최대의 수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면서 이달 5일부터 특혜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인도 신임 국회가 17일 개원합니다. 지난달 마무리된 인도 총선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선자 가운데 43% 이상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시민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인도 민주개혁단체 연합은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4분의 1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is very well, but I appreciated the letter.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물론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톱다운 형식.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정상 간의 단판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이제 이 친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게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단판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 친서의 내용에 대해 해서 그 앞서서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아주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할아버지죠.
예.
할아버지의 생일 4월 15일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양절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일은 6월 14일이죠. 그래서 그 생일 축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도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문맥을 아마 분명히 넣었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디서도 그 내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CNN 방송은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그 의례적인 인사 정도 외에는 비핵화 관련해서 무슨 진전된 제안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친서는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한 의지를 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 더 지배적이고요.
예.
관련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관측을 낳고 있지만 이제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또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과연 정말 아무 내용도 없었을까 이런 점인데요. 최원기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그 교착상이 그 넉 달째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이제 큰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북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이제 그 앞두고 이제 친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의 그 교착 상황을 깨고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일종의 신호탄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큰 관심이라고요.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용을 세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편지다.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좋은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그 CNN 방송이 편지 내용과 관련해서 그 다음 날 그 보도를 했습니다. 한 두세 가지로인데요. 첫째로는 그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그렇지만 그 대화를 단절하거나 핵실험을 하겠다는 과거에 그 북한의 그 단골 메뉴였던 협박 같은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 얘기 있고 또 하나 이제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재설정용이다 이런 그 보도고요. 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생일이 14일인데 그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을 빌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CNN 내용을 보면은 비핵화 관련된 뭐 이런 그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이런 축하 친서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13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유럽 그 노르웨이를 지금 순방 중인데요. 거기서 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는 내용을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말했을 때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 말하는 것, 단어, 용어 이런 것을 그 신중하게 그 가려서 하는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데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틀림없이 어떤 비핵화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 비핵화 또 제재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결렬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북한 쪽으로서는 당신이 그 비핵화를 원하면 나도 이러이런 거 할 용의가 있으니 뭐 실무회담을 해보자 이런 한마디로 그 하노이 회담보다는 좀 더 진전된 어떤 것을 시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은 그 이달 말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 들렸다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북한도 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과거서부터 북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한번 와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시점은 못 박지 않더라도 평양을 한번 오는 게 어떻겠냐 아마 이런 그 내용이 있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있는데 이것은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관측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번 친서가 그 내용은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넉 달간 그 미북 간의 어떤 교착 상태를 깨고 새로운 변화로 가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이 이제 미북 간의 대화 국면 또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신호탄으로 갈 수 있다.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얘기일까요?
예.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런 가능성은 틀림없이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걸 보면 지금의 교착 상태가 이제 그 비핵화의 방식을 놓고 빅딜이냐 아니면 단계적 접근이냐를 놓고 양쪽이 하노이 회담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이 국면에서 뭔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교착 국면을 깰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아무런 근거 없이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메시지를 담았을 것이다 라는 관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것이 비핵화와 관련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현기 기자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와 연관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밑 접촉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3차 정상회담도 이런 뭔가 긍정적인 일의 일환으로 틀림없이 검토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예측입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그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과연 흥미로운 대목, 뭐 여러 가지가 다 흥미로운 것들이겠습니다만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 흥미로운 대목은 비핵화에 대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아까 CNN 얘기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무슨 생일 축하라든가 뭐 안부 인사라든가 이걸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흥미로운 대목이다 얘기했을 리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 이런 거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그 비핵화에 대한 어떤 북한의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시사 이런 것이 있고 당신과 나하고 다시 3차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 극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볼튼 보좌관이 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그 발언 내용은 이제까지의 그 정상회담과 관련한 얘기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강하고 좀 예. 구체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entirely possible, 네네. 전적으로 가능하다, 네. 개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의 열쇠를 그러면서 북한이 준비가 되면 우리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상당히 말하자면 전향적인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볼튼 보좌관은 틀림없이 북한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미국도 anytime 언제든 정상회담에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볼튼 보좌관이 3차 정상회담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 말하자면 입장 변화를 전제로 한 그런 정상회담이다라고 대체로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이제 그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좀 갈 길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예. 자, 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러면 먼저 실무회의가 열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이제 실무회담이 열려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제 실무회담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아마 실무회담이 상당히 중요하고 길게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 그 2월 말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실무회담이 잠깐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 이제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정상회담이 그 실무회담에 근거한 게 아니고 두 정상이 바로 그냥 저 단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네들이 핵시설을 굉장히 다섯 개 이상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비밀 핵시설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폐기해라 얘기를 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1개를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 회담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정상이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담판을 하려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것이 이제 깨지고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정상으로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비핵화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결과 내가 회담을 성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냈다. 이런 하나의 것이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제재를 내가 다 풀지 못해도 제재에 관련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풀었다. 어떤 정치적으로 둘 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윈윈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려면 지난번처럼 그야말로 정상회담이 단판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실무자들 또는 고위급들이 만나서 상당히 오래 기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간극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국은 그야말로 전면적인 타결, 영어로 토탈 솔루션 이런 걸 쓰는데 모든 예. 것을 다 없애라.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이런 거 다 없애고 검증, 사찰 받고 이런 걸 원하고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어쨌든 제재를 다 풀어라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 밖에도 지난번 그 하노이 1차 정상회담 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안전보장 문제도 있고 신뢰조성 문제도 있고
예.
양측 간에 그 주고받아야 될 게 상당히 많고 또 북한은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체계 이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극이 크단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간극을 좁히는 것을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월부터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은 한 석 달 걸린다 그러면 한 10월까지는 이제 대강 되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거의 다 한 90% 정도 완성을 해서 정상회담을 해서 여기서 두 정상이 사인만 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무 회의가 열리면 어떤 문제를 제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역시 빅딜이냐 아니면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네. 비핵화 조치냐
예.
이것이 가장 클 것이고요.
예.
내용적으로는 그럼 영변 플러스 알파의 알파가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틀 안에서 또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앞서서 최원기 기자가 이제 실무협상이 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양측의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교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 모임에서는 그때 당시에서 조율해야 될 부분만 건드리고 결국은 신속하게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 그런고 하니 북한은 지금 실무 차원의 회담 자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노이도 결국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사전에 많은 조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로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빅딜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단계적 비핵화의 틀 안에서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특히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서 담게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예.
북한은 어떠한 추가적인 협상이든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가지고 오면은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예.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율될지는 모르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가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이런 원칙적으로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주장했던 북한의 입장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전망 때문에 바로 그런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실무자들의 접촉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예.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됐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그 트럼프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부터 한 1년 전이죠. 그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6.12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곧 생각해 보시면 그 전만 해도 이제 상당히 그 미북 관계가 굉장히 험악했었죠. 그야말로 이제
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렇죠. 예.
양국의 이제 두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일단 분위기는 이제 좋게 만들어 놓고 6.12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공동성명이 이제 네 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이제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이렇게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제 보면은 4개 항 중에 굳이 이제 뭐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은 미군 유해가 이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 북한이 그 미군 유해 한 50여 구를 이제 미국에 돌려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중시하는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풍계리 그 시설을 이제 파괴를 하고 또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한다 이 약속도 뭐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상당히 의구심 섞인 눈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네 개 항 중에 거의 뭐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3차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 순방 중 지난 13일 노르웨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6월 중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 이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까?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판문점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만나서 북한 측으로부터 말하자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달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좀 파악해서 바로 알려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건 없는 그런 정상회담 제안에 사실 아직 아무런 공개적으로는 적어도 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전 말하자면 만남 없이 미국과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북한 측의 진전된 비핵화 관련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걸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예.
바로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련해서 상당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에 호응을 할지 그래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질까 하는 것은 좀 여전히 의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지난 4월 15일 날 이런 제의를 한 이후에 최근 이제 그 북유럽 순방하면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뭐 호응해 오면 좋지만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될 이유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에 대해 옹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제재이고에도 불구하고 아, 남북관계를 위해서 내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런 것을 내 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면은 북한에서도 그거는 이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거니까 나올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상황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까도 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북한이 지금 맘만 먹으면 저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든지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지금 미북 관계상 또 남북 또 국제적인 여건상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풀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 북한이 호응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서울에 와서 가령 남북정상회담이 뭐 열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서울에 와서 새로운 대북정책이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혹 있을까요?
아, 물론 그런 것은 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에 새로운 정책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신뢰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 그러고 예. 또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든 그것이 선언을 하든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의 주장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북한은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발표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사실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진전된 비핵화의 입장을 듣고 그걸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만난 데 이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다른 한쪽 상대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해보고 싶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최원기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사실 미국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중재자 없이도 이렇게 친서도 자주 교환을 했고요.
예.
또 두 정상이 두 차례나 이미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갈수록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운신의 그 공간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화제를 약간 바꿔서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별세한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를 한국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북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희호 여사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이희호 여사는 잘 알려졌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이제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부인이면 동시에도 이제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 여성운동, 또 남북통일, 또 이런 것에 상당히 기여해온 적이 많은 그런
예.
여성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효서는 북한하고도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1차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물론 이제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간 건 물론이고요. 지난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상을 떴을 때 남측 일종의 조문단 단장으로 이제 평양을 가서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조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만난 남측 인사일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에 친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보내서 조의를 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부부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와 그리고 또 조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예.
바로 가서 이 조의를 전달받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남측의 조문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김여정 자신의 친동생을 보내서 조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정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아, 김여정 부부장은 직책으로는 당의 부부장일 뿐이지만
예.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인물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하고 또 한국으로부터 국가안보실장 또 그 여러 가지 뜻을 전달받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핵심들 사이에 매개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고요.
예.
이것이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남북이든 또 미북이든 만 현 상태를 좀 타개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친서와 함께 김여정 부부장을 말하자면 판문점으로 보낸 그 의미가 아닐까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소식,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끝에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런 날 생각나는 초록빛의 녹차 한 잔. 맛있는 녹차를 우려내려면 팔팔 끓인 물이 적당한 온도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녹차 잎을 넣고는 또 그 맛과 향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깊은 맛이 더해진 최고의 녹차를 만나게 된다고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려내야 녹차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가 곁들여져서 녹차 한 잔과 함께 사색하기에 좋은 느낌의 노래. 난 다가오는 날을 위해 기상예보를 듣고 있어. 넌 너의 길 어딘가에 있겠지. 시키는 대로 커가느라 바빴던 날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가사에 Listening for the Weather, 빅 룽아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를 남기면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2차 세계대전. 미국의 1940년대 역시 이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점점 많은 것들이 여유로워지는데요. 특히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뭐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라 그러면 밥을 먹고 난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 그릇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설거지를 대신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스피커, 스테레오와 같이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소비가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면서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에 새로운 음악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락앤롤이라는 장르인데요. 이 락앤롤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가수 하면 척 베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척 베리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척 베리의 대표곡 락앤롤 뮤직 비틀즈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Just let me hear some of the rock and roll music. Any old way you choose it. It's got a backbeat you can blues it. Any old time you use it. Gotta be rock and roll music. If you wanna dance with me. If you wanna dance with me. I got no kick against modern jazz. Unless you're tired of playing too darn fast. I lose the beauty of the melody. Until it sounded like a symphony. That's why I go for that rock and roll music. Any old way you choose it. It's got a backbeat, you can blues it. Any old time you use it. It's gotta be rock and roll music. If you wanna dance with me. If you wanna dance with me. I took my love on over.저절로 몸이 들썩거려지죠? 그만큼 신나는 곡입니다.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인데요. 이 락앤롤의 뜻이 바로 몸을 흔들고 구른다라는 말이고요. 방금 들으신 락앤롤 뮤직이라는 곡은 이 락앤롤 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그런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락앤롤 음악을 들어봐요. 어떤 낡은 박자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나와 춤추기를 원한다면 락앤롤 음악이어야 해요 라고 노래하는데요. 척 베리의 38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비틀즈가 녹음해 발표했던 버전으로 방금 들어봤습니다. 이 척 베리 하면 무대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기타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듯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한쪽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연주했던 척 베리. 그의 이런 댄스에 오리걸음 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오리걸음 댄스는 이후 리틀 리차드, 제리 리 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다른 락앤롤 가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락앤롤의 유행을 주도했던 락앤롤의 선구자 척 베리, 그의 1958년 최고의 히트곡은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볼 텐데요. 뉴올리언스에 가까운 루이지애나주 깊숙한 숲에 통나무 집이 있었지. 그 집엔 자니 비굿이라는 시골 소년이 살았어. 그는 배를 울리는 것처럼 쉽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지. Go, go, 자니, go, go, 자니 비굿. 척베리의 자니 비굿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요, 이후 197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우주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 나사 연구기관에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홀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실었던 골든 레코드에 모차르트 음악도 있었고 바흐, 베토벤 그런 음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수록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재밌게도 또 이보다 21년 전인 1956년 척 베리가 만든 음악 중에는요. Roll Over Beethoven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하필 이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라디오 DJ에게 베토벤 음악은 저리 치워버리고 이 곡을 다시 틀어줘 라고 주문하는 노랫말을 가진 Roll Over Beethoven. 척 베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음악적인 흐름이 고전 음악에서 락앤롤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192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척 베리는 당시 흑인 음악으로 여겨졌던 리듬앤 블루스라고 부르는 R&B 음악 그리고 백인들이 즐겨 부르고 들었던 컨트리 음악을 결합해서 이 락앤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미국 사회에 퍼져있던 유색인종과의 차별 문화를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희석시키면서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음악적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척 베리는 흑인 아티스트였어요. 하지만 어떤 음악에서는 이 백인 음악의 상징인 컨트리 스타일을 구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 밖에 백인 아티스트였던 빌 헤일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흑인 음악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리듬앤블루스와 스윙 뭐 이런 요소들을 적극 사용해 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으로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던 척 베리의 Roll Over Beethoven 들려드리면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오늘 못다 나눈 락앤롤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I'm gonna write a little letter. I'm gonna mail it to my local DJ. Yeah, it's a jumping little record. I want my jockey to play. Roll over Beethoven. I gotta hear it again today. You know my temperature rising, the jukebox blowing a fuse. My heart beating rhythm and my soul keep a singing the blues. Roll over Beethoven. Tell Tchaikovsky the news. I got the rockin' pneumonia. I need a shot of rhythm and blues. To rolling off the rider sitting down at a rhythm review. A roll over Beethoven, they're rocking in two by two. Well, if you feel it and like it, go get your lover, then reel and rock it. Roll it over, then move on up just a trifle further, then reel and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16일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은 법안의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날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의 추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러나 법안의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리람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2차 심의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그러나 법안 철폐 여부에 대해서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건 필요하다면서 철폐될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타이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피한 홍콩인의 타이완 인도를 위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9일 시위에는 주최 측의 추산으로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15일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고층 건물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시민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발생한 두 척의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으며 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13일 오후 4시 10분께 이란 혁명수비대 경비정이 유조선에 접근해서 선체에 붙은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을 촬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비격된 유조선 두 척은 각각 노르웨이와 일본 해운회사 선적으로 탑승 중이었던 선원 44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교토통신은 이달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사우디의 안보 위협에 대응에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6일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사우디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항상 영내 긴장을 부추겨왔다면서 문제는 이란에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또 지난달 사우디의 송유관과 사우디 남부 민간 항공이 공격받은 사건의 배후에도 이란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이란 행동에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해온 사우디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16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달 초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중단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인상 품목은 아몬드와 사과 등 모두 28개 품목입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일반 특혜 관세 제도 대상 120여 개국 중에서 최대 수혜국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된 28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비율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급속히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 기업인들이 인도의 보호 장벽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신임 국회가 17일 개원합니다. 지난달 마무리된 인도 총선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선자 가운데 43% 이상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시민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인도 민주개혁단체연합은 연방 하원의원 54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적어도 4분의 1이 강간이나 살인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최근 야당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탄압을 이유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 5개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과 여행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외교관들과 베네수엘라 야당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부과에는 합의했지만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